사도행전 31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3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신약의 기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어떤 문제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영 단번에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섯 가지 영원한 사항들 하나님의 의, 거룩, 영광에 의해 요구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삼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추가하여 제자들 속으로 성령이 호흡으로 불어넣어짐과 그들 위에 그 영이 부어지심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제자들 속으로 그 영이 호흡으로 불어넣어짐, 승천, 제자들 위에 그 영이 부어지심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사항들이 아닙니다. 즉, 시간의 요소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19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즉 창조된 세계가 출현했을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구속은 창조된 우주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은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영원을 상징하는데 원을 사용한다면 원 둘레의 어떤 지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놓아봅시다. 원 위에 십자가와 관련 지어 당신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구약의 성도들을 어느 지점에 두겠습니까? 또한 역대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어느 지점에 두겠습니까? 그러한 도표에 따른다면 누가 십자가 이전에 있고 누가 십자가 이후에 있는지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영원함으로 우주의 존재 때부터 창세로부터 시작된 필요한 전 범위를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 이래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시록 13장 8절은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극히 조심스러워야 하며 또 정확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해도 그분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게 미리 알려진 바 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그분의 택하심을 위해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지고 예비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 안에서 미리 알려진 바 되고 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창세 이후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즉, 시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시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영원한 구속이라 불리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전에는 성육신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후에는 부활과 그 영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심과 승천과 그 영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출생하기 오래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회개한 죄인이 자기를 위해 죽어달라고 주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거듭거듭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그분은 영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과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 그 영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짐, 그 영께서 그분의 제자들 위에 부어짐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누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분이 그 영을 그 사람 속으로 불어넣거나 그 사람 위에 그 영을 부어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영이 믿는 이들 속으로 불어넣어진 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영 단번에 성취된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곧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두 단계 안에서 영 단번에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첫 단계는 오순절날 때였는데 그때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둘째 단계는 고넬료의 집에서였는데 그때 이방 신자들이 성령 안에 침례 받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새로운 회심자를 침례 주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침례를 줄 적에 우리는 본질적인 영에 불어넣어짐과 경륜적인 영의 부어짐이 이미 영 단번에 발생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회심자에게 이제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경륜적인 영이 당신 위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취와 적용.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본질적인 영에 불어넣으심과 승천과 경륜적인 영에 부어지심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샌드위치를 준비할 때 우리는 두 조각의 빵을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에다 마요네즈를 바르고 그 위에 칠면조 고기와 치즈와 토마토와 상추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한 샌드위치를 만들 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는 칠면조 고기를, 그런 뒤에는 샌드위치의 다른 요소들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샌드위치의 모든 재료를 단번에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 영에 불어넣어짐, 승천, 그 영에 부어짐의 여섯 가지 사항들은 우리에게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것들은 단계별로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샌드위치를 예로 들 때 우리는 성육신은 빵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칠면조 고기이고 부활과 그 영에 불어넣어짐과 승천과 그 영에 부어짐은 기타 재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유를 포함한 샌드위치를 먹을 때 처음에는 성육신이란 빵을 먹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란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샌드위치 전부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우리는 어느 항목이 먼저 오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오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지적해 주려는 노력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3일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영 단번에 성취되었으므로 그것은 다시 되풀이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영 단번에 부활하셨고 그분 자신을 생명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셨고 승천하셨고 그분 자신을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그것들을 영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항들은 그분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신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를 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본질적인 영을 받았는가? 경륜적인 영이 내 위에 강림하셨는가? 아마 내 속에 본질적인 영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경륜적인 영을 갖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비록 본질적인 영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해도 아마 경륜적인 영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만일 경륜적인 영이 떠나신다면 언제 다시 돌아오실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건전한 실행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분석에 몰두하는 대신 신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본질적인 영에 불어넣으심과 승천과 경륜적인 영에 부어주심을 성취된 사실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따르면 불과 34년 이내에 6가지 영원한 사항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하게 강조했듯이 이 6가지 성취된 영원한 것들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생명주는 영에 불어넣으심과 승천과 만유를 포함한 영에 부어주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3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물속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성령에 불어넣으심과 승천과 그 영에 부어주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새신자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배경이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화된 이상한 가르침들의 영향 때문에 성령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을 분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체험을 분석하지 말아야 하며 성령 침례에 관한 부정확한 가르침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분석하는 대신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령 누가 당신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는다 합시다. 이 질문은 사실상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열두 믿는 이들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다른 특별한 두 경우는 사마리아 신자들과 다소의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예,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1900년 훨씬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은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취된 사실들의 그림. 신약은 성취된 사실들의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실들은 이제 유명, 곧 성약 안에 있는 유증입니다. 이 유명 안에서, 곧 이 성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그 영이 우리 속으로 불어넣어짐과 그 영이 우리 위에 부어지심이 모두 우리에게 유증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자신과 삼일 하나님도 이 유명 안에 있는 유증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증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영이나 경륜적인 영이 필요하다고 느낄 적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성약 안에서 나는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을 모두 갖고 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게 유증되었다. 성령 침례에 관한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에서 성령 침례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투명하며 완전합니다. 물론 이 기록은 사도행전 28장들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에 관해 이 책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회심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오직 두 경우만 성령 침례라 불리웁니다. 이미 본대로 첫 번째 경우는 오순절날 유대인 신자들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고넬료 집의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는 그분의 몸을 성령 안에 침례 주기 위해 하늘에 계신 머리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성취됨. 성령 침례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넬료의 집에서 모든 이방 신자들이 침례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영 단번에 우주적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과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된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고넬료의 집에서 생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영 단번에 성령 안에서 침례 주신 것의 둘째 단계였음을 입증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내려오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했노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직 이 두 사례만이 성령 침례로 여겨진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머리 자신이 직접 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머리와 그 몸 사이에는 제3자나 중개자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경우들. 사마리아 신자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누가가 경륜적으로 성령 받는 것에 관한 세 가지 특별한 경우를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사례는 사마리아 신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신자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 신자들이 사마리아 신자들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경우에 머리께서는 사마리아 신자들을 자신의 몸의 지체들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확증하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륜적인 영에 관해서는 직접 행하시는 대신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손을 얹음으로써 그들로 성령을 받게 하기까지 경륜적인 영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경륜적인 영이 그들 위에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신자들이 몸의 지체들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의한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다소의 사울. 두 번째 특별한 경우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다소의 사울의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례를 상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울은 그러한 핍박자였고 어떤 믿는 이의 전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직접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우에는 경륜적인 영이 그 위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몸의 다른 한 지체가 그에게 안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울 같은 특별한 경우는 그 몸을 대표하는 어떤 지체에 의한 안수가 요구됩니다. 에베소의 믿는 이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가지 특별한 경우 중 마지막은 에베소의 믿는 이들의 경우입니다. 이들 믿는 이들에 관해서는 아볼로의 사역에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은 오직 아볼로의 불충분한 말씀 전파만을 들었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경륜적인 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몸의 한 지체에 의한 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세 가지 특별한 사례들은 그 몸의 지체에 의한 안수가 특별히 필요했음을 계시합니다. 성령 받음의 정상적인 사례들. 오순절 날에 믿는 이들, 사마리아 신자들, 다소의 사울, 고넬료의 집, 에베소 신자들의 다섯 사례에 추가해서 사도행전 전체에는 다른 많은 회심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에는 경륜적인 영을 받기 위해 안수를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사례들이 표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오순절파의 가르침들은 모든 경우를 특별한 사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 다소의 사울, 에베소 신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안수가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영 단번에 그 몸의 머리에 의해 성취되어진 성령 침례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에 의해 참여합니다.